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 10년간의 평화 유지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파투마타 카바 유엔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 대변인은 오늘 이같이 전하면서 말리 수도 바마코 소재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 건물에 유엔기가 이날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기 하강은 이 임무 활동의 공식 종료를 뜻한다고 카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엘 가심 외인 말리 주재 유엔 특사는 지난 8월 12,947명의 유엔 평화유지 인력 등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12개 캠프 등이 말리 군정이 이양될 것이며 1,786명의 민간인 직원들이 올해 말일까지 고용 해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비 이전 등의 절차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말리 군정은 그동안 유엔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에 철수를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이 임무단은 지난 10년간 말리에 15,000명인 규모의 군과 경찰 병력을 두고 치안 유지 임무 등을 수행했으며 이 기간 약 180명이 적대 행위로 인해 숨졌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최근 무력 충돌을 벌여온 소수민족 반군연합 측과 회동했다고 미얀마 국영매체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MRTV 방송은 이날 쪼민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주선으로 군정 측과 아라칸군, 타항민족해방군,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 연합대표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회동 일시와 장소,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동이 핀란드에서 열렸다면서 이달 말 관련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군 연합 측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동은 중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군 연합과 10월부터 전투를 이어온 미얀마 군정이 반군 측의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얀마 북부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회담을 열고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했던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당국에 군사작전 수행 과정에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점은 군사작전이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나타나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 시간, 장소의 사전 고지 등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가 지난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과정에서 자행한 성폭력 사건들은 설명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하마스와의 분쟁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등에 대해 이스라엘 측과 논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이스라엘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9일 이스라엘에 대한 1억 6,65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미국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긴급 결정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장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유엔 시설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위성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레바논 남부의 유엔 시설에서 20m 이내에 있는 지점 세 곳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해 여러 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서 최근 며칠 사이 이 같은 공격이 계속됐다며 헤즈볼라가 유엔 직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에서의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 1701호는 2차 레바논 전쟁에서의 양측 분쟁 해결을 위해 2006년 8월 채택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새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면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자금줄 차단 등을 위한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 시진핑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며 중국의 유엔인권이사국 자격정지 등 유엔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이번 주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과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작년보다 3배 급증한 주요 이유로 중국의 이동조치 제한 완화와 한류 등 외부 정보의 영향을 꼽았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내일 오전까지는 비 또는 눈이 함경북도 지역엔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2도, 낮 최고 영하 4도에서 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일 3국 안보수장이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국장이 9일 서울에서 3자 회의를 갖고 북한 위협 대응 방안과 미한일 3국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3국 안보수장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자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것입니다. 백악관은 9일 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안보수장들은 영내 위기에 대한 협의 공약과 탄도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수익 창출을 위한 암호화폐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 등 광범위한 3국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급망 조기경보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3국 협력의 다음 단계와 3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영내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새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we've implemented our new commitment to consult with one another in response to regional threats.
설리번 보좌관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 새로운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국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자금 세탁부터 무모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면서 북한은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안보수장들은 영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과 러시아 간 심화되는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불안정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한일 양국의 변함없는 헌신에 대해 한일 안보수장들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양자관계 강화를 위해 수행한 용기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 덕분에 미한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3국 협력 시대를 시작하고 제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안보실장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러북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위반 차단을 위해 3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해킹 및 IT 분야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등을 더욱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의 원천이 되는 사이버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3국이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도 이번 회의의 성과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일 3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 나라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별도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와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분야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9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마친 뒤 공동 설명서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조 실장은 경제적 번영을 강화하고 공급망 붕괴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며 양국 및 우방국들의 경쟁 우위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략기술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는 반도체 공급망 및 기술, 생명공학,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기술, 양자과학 및 기술, 디지털 연결성, 인공지능 등 6가지 주요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이번 첫 대화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공동연구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 관련 정부기관이 설립을 추진 중인 반도체 기술센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 경제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해 최소 1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의사,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 및 바이오 의료 연구 협력 등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으며 의약품 공급망 강화 방안 협의를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1.5트랙을 내년 중 출범시킨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배터리 및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국제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자 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산학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분야에서 양측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등에 협력하고 국제표준과 공동연구, 정책 간 상호 호환성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열린 이번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국무부와 에너지부, 백악관 전염병 대비 및 대응정책실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과학기술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조태용 실장은 이에 앞서 8일에는 양자회담을 갖고 미한 양국 간 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측은 미한 관계와 북한 문제, 역내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취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미한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자유민주주의 확대와 경제발전, 안보,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 억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흥기술, 경제 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한 안보 수장 간 양자회담에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에 참석해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한일 3국 안보 수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기반 질서가 공공연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국장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미한일 협력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미국 측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일본 측에서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 시진핑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며 유엔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인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15명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과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 등이 주도해 작성한 이 초당적 서한은 볼커 터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 앞으로 보내졌습니다.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근 탈북민 대규모 강제 송환과 노골적인 인권 경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작성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인권 위기를 중단하기 위해 중국에 즉각 압력을 가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약 2천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구금돼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로 북송 시 강간과 고문, 인신매매,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한 유엔의 충분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유엔, 특히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1951년 제정된 난민지위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며 유엔은 중국 공산당이 강제 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은 중국 공산당이 난민을 무자비하게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해 어떤 인권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는 단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탈북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범죄를 명시적으로 규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제무대에서 계속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가장 많이 선출된 국가 중 하나로 2006년부터 2012년, 2014년부터 2016년, 2017년부터 2019년, 2021년부터 2023년에 걸쳐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10일 제78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 활동할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서한 작성을 주한 스틸 의원은 8일 VOA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무고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탈북민들이 고문과 강간, 강제 노동,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엔이 어떠한 인권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압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By sending these innocent people back to North Korea,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subjecting North Korean escapees to torture, rape, forced labor, and death. Now is the time for the United Nations to put pressur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스틸 의원은 또 우리는 중국이 이 같은 끔찍한 인권 침해를 끝낼 때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말 것을 유엔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틸 의원은 지난달 미국을 찾은 태영호 국회의원 등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의 공개 서한을 중국 정부에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지를 써서 제가 동참하는 그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편지를 일단 보내지만 중국의 그 만행은 글쎄요. 진짜 너무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파리 멤버들이 왜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처럼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0월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지자 바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를 자행했다며 이전에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 성폭행 등 심지어 처형을 경험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규모 송환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탈북민을 주제로 연극 행사를 주최한 공화당 소속 캐럴 밀러 하원 의원은 탈북민 처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밀러 의원은 중국이 탈북민을 체포해 북송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북한인들이 그토록 어렵게 고굴굴 떠났고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협정에 서명했다면 그 합의를 따르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줄곧 탈북 여성 보호 등 탈북민 처우와 관련해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면서도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영국 프로축구 리그뿐 아니라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 경기도 자국에 유럽의 승인 없이 무단 방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백 회에 걸친 무단 방영에도 유독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는 팀의 경기는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2일 북한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는 프랑스의 리그 1에 소속된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 PSG와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의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녹화 중계했습니다. 이 경기는 유럽 최상위 축구리그에서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열리는 유럽 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화면 우측 상단에는 유럽 축구선수권 보유자 연맹전이란 문구가, 좌측 상단의 점수판엔 두 팀의 북한식 이름 파리 SG와 바이에른 뮌헨이 띄워져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 14일 열린 이 경기를 이날을 포함해 총 3번 방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중계는 무단 방영입니다. 이 경기의 중계권을 갖고 있는 유럽축구연맹이 북한 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OA가 2022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관련 사례를 집계한 결과 북한이 총 80회에 걸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무단 방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무단 중계한 유럽 프로축구 경기는 더 있습니다. 같은 기간 북한은 프랑스의 리그1 경기를 49회, 이탈리아 세리에 A와 독일의 분데스리가, 스페인 라리가 경기를 각각 41회, 31회, 28회씩 녹화 중계했습니다. 이는 모두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불법 중계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7일 BOA에 우리는 해외 시장에서 개별화된 전략을 통해 80개 이상의 국내외 파트너와 팬들에게 맞춤화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현재 중계권 제휴사에는 ESPN, 스카이, 노르딕 엔터테인먼트 그룹 등 선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무료로 제공되는 시청률이 높은 전국 TV방송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분데스리가를 방영하는 방송사 목록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해당 국가 목록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분데스리가 웹사이트의 방영 국가 목록에서 북한을 선택하면 당신의 국가에는 분데스리가 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방송사가 없다는 문구가 뜹니다. 프랑스의 리그1, 스페인의 라리가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 중계권을 보유한 나라를 지도에 표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중계권 없음을 의미하는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게시한 유럽축구연맹의 목록에서도 북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7일 BOA에 한국의 경우 챔피언스 리그와 세리에 A는 스포티비가, 리그1은 SBS와 쿠팡플레이, 분데스리가는 CJENM, 티빙, 라리가는 쿠팡플레이 등이 각각 중계권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이들 축구협회나 중계권 중계업체 등과 전혀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경기를 129회 무단 방영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추가로 23회 더 방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나머지 5개 프로리그의 경기와 합칠 경우 북한의 무단 방영 횟수는 모두 381회로 늘어납니다. 400회에 가까운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하면서도 유독 한국 국적의 선수가 뛰는 경기는 쏙 빼놓은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방영한 지난해 챔피언스 리그에는 한국인 손흥민 선수가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과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활약했던 이탈리아 세리에A의 나폴리가 각각 16강과 8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6강전에 오른 16개 팀 중 12개 팀의 경기만을 중계했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가 뛰는 2개 팀과 더불어 이들의 상대 팀을 제외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8강전 역시 김민재 선수의 당시 소속팀과 상대 팀 경기가 중계되지 않으면서 북한 조선중앙TV에 등장한 팀은 단 6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시즌까지 스페인 라리가의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던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중계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상원이 오는 14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 북러 간의 무기 거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의회는 이에 앞서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제기하는 국내외 위협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영국 상원이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 야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대정부 질의를 오는 14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 주도로 추진되는 이 대정부 질의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대북 제재, 북한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상원에는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별도의 국무상이 없기 때문에 이날 대정부 질의에는 외무부 타리크 아흐마드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유엔 연방 담당 국무상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의회는 대정부 질의를 앞두고 7일 북한 글로벌 안보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안보 태세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인권 침해, 북한과 중국 관계, 불법적인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등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온 북한의 이런 새로운 능력들은 이제 북한의 공격적인 군사태세가 글로벌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의 발전으로 역내 위협에서 글로벌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으며 이런 시험들은 북한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높이고 역내 미국과 한국 등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화학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이버전 능력도 눈에 띄게 발전시켜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9년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의 대화 재개 시도를 무시하고 있으며 202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 활동을 제재하는 여러 결의를 통과시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다자 제재 체제를 구축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유럽연합, 영국 등도 별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제재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새롭고 광범위한 제재 회피 수단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도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과거에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억압을 견뎌냈지만 현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는 정권의 지속적인 군사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내 및 해외 강제 노동 등을 통해 획득한 재원과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생산에 전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들을 대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에 난민들이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영향과 관련해선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량의 군수품 판매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라 현금이 부족한 북한 정권의 금고를 채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미사일과 기타 첨단 군사기술 제공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다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달 영국 정부가 한국과 처음으로 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공동으로 집행하는 국방협정을 포함하는 공동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물품 등이 밀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동 해상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티머시 조 사무국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거론하며 이번 대정부 질의는 상원에서 그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북한 이슈가 되게 이번에 한국 대통령님도 왔다고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되게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몇주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그만큼 위협의 존재가 높다는 겁니다.
조 사무국장은 불법적인 무기 생산을 위해 북한에서 더 심각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제 노동 등을 통해 생산된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쓰여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탄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과 노르웨이 정상이 최근에 위성 발사 등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요나스 가르스테레 노르웨이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특히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지도자는 7일 도쿄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일본 열도 상공을 비행한 위성발사 목적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내 민간 항공 및 해상 교통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한다는 목표에 변함없이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문제 외에도 인도태평양 영내와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 EU와 유럽 국가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영내에서 법치주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의 조속한 달성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지속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달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와 이단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성에 또 사용했다としても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
또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이중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며 전적으로 거부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작년보다 3배 정도 급증한 주요 이유로 중국의 이동조치 제한 완화를 꼽았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통일부 장관은 탈북에 미친 영향 가운데 하나로 한류 등 대한문화를 언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김영호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 입국 탈북민이 180명까지 증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탈북민 180명의 입국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2021년, 2022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전반적인 코로나 완화에 따라 특히 중국 내 이동 제한이 완화된 게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장관이 탈북민 증가 이유 중 하나로 대한 문화의 영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공식적인 북한의 주체 문화와 대비되는 한류 문화를 지칭한 것으로 김 장관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 문화가 구체적으로 탈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6일 간담회에서 국내 입국 탈북민이 지난해 67명에서 올해 180명까지 증가했다며 숫자는 코로나 외에 대한 문화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입국한 탈북민들은 저장 매체, 해안 쓰레기 등 여러 경로로 우리의 문화와 접촉했고 북한의 현실과 대조되는 발전상과 자유로운 사회상을 보며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서해를 통해 어선을 타고 귀순한 일가족 9명 중 일부는 최근 BBC,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노래와 영화를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22살 청년이 공개 처형되는 등 한국 문화 접근에 대한 단속이 훨씬 심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녀들이 받는 터무니없는 세뇌 교육에 반발해 탈북을 결심했다며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한 문화 영향은 북한이 주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북한 당국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을 제정한 이유와 국제사회의 높은 우려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9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의 사상통제 강화에 대해 절대적 독점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넣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대한 재고를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탈북민들의 입국 중간은 중국이 고강도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예견됐었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원 목사는 7일 VOA에 방역 조치 완화 후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이 임시 거주증을 활용해 한국행을 시도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탈북민들, 그러니까 아이가 있거나 가정을 이뤘거나 이런 굉장히 그래도 중국에서 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시다시피 임시 거주증 뭐 이런 것들을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 임시 거주증을 가지고 방콕이나 라오스나 동남아로 가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김 목사는 그러면서 탈북민 구출을 위한 브로커 비용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180명은 1,800명이 들어온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목사 등 탈북 지원단체들은 VOA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1인당 2,000달러 안팎이 든 구출 비용이 한때 2만 달러 이상 되었다가 최근엔 12,000에서 15,000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브로커 제이 씨는 VOA에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과 안면인식기술 강화 등으로 구출이 훨씬 더 위험해졌기 때문에 중개비가 예전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목사는 대부분의 구출단체가 코로나 기간 탈북민을 구출하지 못해 저축한 돈으로 비싼 중개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면 많은 지원단체가 높은 비용을 계속 감당하긴 힘들 것이라며 큰 후원이 없는 한 장기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갖고 있었던 돈이 있어서 지난번도 구출하고 이번도 구출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솔직히 후원이 안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지금 상태로 가면은 저는 이제 못 구해요.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은 2001년 이후 2019년까지 적어도 해마다 1,000명 이상이었지만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지난해 67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혜를 후계자로 내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직 40살도 되지 않은 북한의 독재자가 왜 후계 작업을 서두르는지 최원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북한의 공공기념일인 항공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은 항공절을 맞아 김주혜와 함께 평양외곽 중화군에 있는 북한의 공군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검정가죽 롱코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했으며 김주혜도 선글라스를 쓰고 목 부분에 털이 달린 자주색 가죽 롱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김주혜는 주로 어린아이 옷차림에 아버지 손을 잡고 다니는 사랑스런 딸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옷차림은 달랐습니다. 김주혜는 북한에서 최고위층만 입는 가죽 코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했으며 머리 모양도 한결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후계 작업을 염두에 두고 김주혜의 옷차림과 호칭 그리고 의전을 격상시키기 위한 선전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 국장은 말했습니다.
So now that we begin to see some media campaign that elevates her.
김주혜는 지난해 11월 18일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쐈는데 김 위원장은 딸 김주혜와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수뇌부가 이날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2021년 ICBM 화성 15형을 쐈던 날을 기념해 11월 29일을 로켓 공업절로 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없애고 11월 18일을 새로 미사일 공업절로 정한 겁니다. 서울의 민간연구소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김주혜를 내세우기 위해 새로 기념일을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1년 전인 11월 18일 화성 ICBM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쏘아 올렸을 때 김정은이 딸 김주혜를 처음 대동하면서 모습을 공개했었는데요. 김주혜의 등장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난 1년간 김주혜의 옷차림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김주혜에 대한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김주혜가 처음 등장할 때 관영노동신문은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존귀하신 자제분에 이어 최근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주혜는 올해 10살입니다. 의전도 달라졌습니다. 김주혜는 이제 아버지 손만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열병식 주석단 특별석에서 김 위원장 바로 옆에 앉습니다. 또 지난 구구절 열병식 행사에서는 인민군 원수인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이 무릎을 꿇고 김주혜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서는 노동당 최고위 간부들이 김주혜를 모셨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존경하는 차재문을 모시고 주민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주혜는 지난해 11월부터 19차례 북한의 주요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중 16번이 군사 분야 행사였습니다. 김주혜는 또 지난 2월 발매된 북한의 ICBM 발사 기념 우표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표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김주혜와 관련해 가장 큰 의문은 북한 수뇌부가 왜 후계 작업을 서두르느냐 하는 겁니다. 김일성 주석의 경우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1974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때 김 주석은 62살이었고 김정일은 32살이었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그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된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66살, 김정은은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9살밖에 안 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10살인 딸 김주혜를 후계자로 띄우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이상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북한의 최대 명절이자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국과 미국 언론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김정은 위원장은 잠적 20일 만인 5월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지방 방문이 크게 줄었으며 공식 석상에 구멍이 뚫린 샌들을 신고 나타났으며 올 6월 열린 8차 당 전원회의에서는 최초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지난해 4월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고 김 위원장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18일 딸 김주혜를 데리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겁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뇌졸중처럼 돌발적인 건강 이상에 대비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말했습니다.
네, 자기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뭐 쓰러진 걸 보고 가족력이 있으니까 김정은도 좀 불안하겠죠.
또 다른 설명은 권력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후계자를 일찍 내세운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이루어졌지만 두 차례 권력 승계 과정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일의 경우 20년 이상 권력 승계를 준비해 권력 기반이 탄탄했던 반면 김정은은 후계자 내정 이후 불과 2년 만에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김정은은 군부와 노동당 등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채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7월 군부 실세인 리용호 총참모장을 숙청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에는 매부 장성택을 처용하는 등 일종의 궁정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공고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김주혜를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후계 작업을 일찍 시작해 자신의 전초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20년간 후계 작업 끝에 권력을 잡았지만 자신은 준비 없이 급히 권력을 잡는 바람에 많은 혼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Compared to that of his father, who prepared for succession for 20 years before he actually became the leader. And so that may have motivated.
전문가들은 김주혜를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것과 김주혜가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이 딸에게 권력을 승계하려면 4대 세습을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1차로 평양의 당정군 엘리트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북한은 가부장 문화가 뿌리 깊은 데다 지금처럼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10살 여자아이를 후계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김주애가 북한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robably very unlikely she will actually become the queen of Korea.
김주애가 실제 권력을 승계하게 될지 여부와는 별개로 2023년은 북한에서 후계 작업이 시작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함경북도가 그렇고요. 함남 일부 지역은 내일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2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 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함경도는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글피 목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도 역시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지만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최저 0도, 낮 최고 5도.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최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1도에 머물겠습니다. 강계는 오전에 흐리고 눈이 내리겠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2도. 황해도 해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7도. 개성도 역시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후에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최저 2도,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리원도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6도. 강원도 원산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9도, 5도 되겠습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린 가운데 오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5도. 청진은 오전에 흐리고 눈이 내리겠지만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1도. 양강도 회산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 가끔 눈이 예상되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2도. 무산 삼지연은 최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해상 동해 앞바다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 예상되며 물결은 1에서 4미터, 서해는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올해 세계 부자 1위는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차지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올해 세계 부자 1위부터 500위까지의 순위에서 2260억 달러의 자산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머스크 CEO는 앞서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4일 발표했던 2023년 세계 10대 부자 목록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지난해 1위였던 국제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차지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3위에는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4위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90억 2억 2천만 달러로 239위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과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지원 등 긴급한 필요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 중 미 의회 상원에서도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8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이들 미사일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생긴 파편에 4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같은 날 18기에 이란제 드론도 격추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해외여행 금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징집 대상자와 연방보안국 FSB 관리, 제소자, 국가기밀 등 주요 정보 접근 권한자 등의 5일 안에 여권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유엔이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 10년간의 평화유지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파투마타 카바 유엔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 대변인은 오늘 이같이 전하면서 말리 수도 바마코 소재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 건물에 유엔기가 이날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기의 하강은 이 임무 활동의 공식 종료를 뜻한다고 카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엘 가심 외인 말리 주재 유엔 특사는 지난 8월 12,947명의 유엔 평화유지 인력 등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12개의 캠프 등이 말리 군정에 이양될 것이며 1,786명의 민간인 직원들이 12월 31일까지 고용 해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비 이전 등의 절차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했던 말리 군정은 그동안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의 철수를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이 임무단은 지난 10년간 말리에 15,000명 규모의 군과 경찰 병력을 두고 치안 유지 임무 등을 수행했으며 이 기간 약 180명이 적대 행위로 인해 숨졌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최근 무력 충돌을 벌여온 소수민족 반군 연합 측과 회동했다고 미얀마 국영 매체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MRTV 방송은 이날 조민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주선으로 군정 측과 아라칸군, 타항민족해방군, 미얀마 민족민주주의동맹군 연합대표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회동 일시와 장소,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동이 핀란드에서 열렸었다며 이달 말 관련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군 연합 측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동은 중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군 연합과 10월부터 전투를 이어온 미얀마 군정이 반군 측의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얀마 북부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회담을 열고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두 나라 선박들이 이틀 연속 충돌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지난 9일 남중국해 내 스카보로 암초에 이어 어제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필리핀 선박들의 물대포를 쏴 이들을 쫓아냈다고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중국 측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주둔한 필리핀 군인들에 대한 재보급 임무를 방해함으로써 필리핀의 합법적 해상 작전과 필리핀 선박들의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공해상에서 필리핀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영내 안정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